성경 영신 예배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 본문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 짧은 구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리하시겠습니다. 작년 송구 역신 예배 때 제가 뭔 설교했나 떠들떠보니까 똑같은 본문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새해를 맞는 자세 그런 말씀으로 말씀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본문이지만 다른 설교, 같은 본문이지만 또 다른 은혜의 말씀. 그래서 오늘 주제를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런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다가오는 새해와 시간을 막을 수 없어서 우리는 송년을 보내고 신년을 준비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 주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아쉬웠던 시간과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작년과 똑같이 신년을 보내면 안 되겠다는 것이 우리의 각오이고 자세일 겁니다. 그렇죠? 어제도 오늘이고 오늘도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이고 그러면 우리의 각오와 자세가 의미가 없죠. 그렇죠? 새로운 맞는 것이. 그래서 후회를 뒤로하고 이제 제대로 다이어트도 해봐야지. 그런 결단을 세우는 것이 새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헬스클럽에 새해에 그런 결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쪄인한대요. 그렇지만 작심삼일이라고 한 3개월도 못 가서 또 우르르 빠져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아무튼 작년과 똑같은 신년을 보내면 안 되겠다는 것이 우리의 결이고 또 각오로 그런 자세로 우리가 또 한 해를 보냅니다. 우리가 인생의 성공과 승리 그리고 아직까지 마치지 않은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쫓아가야 하는지 바울사도의 그런 모범을 살피면서 또 새로운 결의가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현재를 완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과거에도 집착하지 않고 또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2023년을 보내면서 2023년 2024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는 참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옛말에 유비무한이라는 말이 있어요.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환란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죠. 스페인계 시인인 루카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가오는 위험을 단순히 걱정만 하고 있으면 많은 사람을 최대 위험의 상태로 몰아넣는다. 또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는 서둘러라 돌아오는 시간을 기다리지 말라. 오늘 준비되지 못한 자는 내일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로마의 시인이던 베질리우스는 희망을 가지고 보다 나은 때를 위해 힘을 길러두라. 자, 희망 가지고서 보다 나은 때를 위해서 힘을 예비해두라는 얘기입니다. 다 뭘 얘기해요? 유비무한처럼 준비하면은 그죠? 때를 만날 때 좋은 결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은 모든 면에 잘 준비되어서 2024년에 한 일들이 영육간에 다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관점 속에서 그것을 잘 이해하고 또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의 영역이에요. 시간이에요. 그래서 13절 말씀이니까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간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과 뒤에 것은 시간적으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첫 달 시작할 때 1월을 영어로 January라고 하죠. January, 독일어로는 야누아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은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야누스 신에게 유래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야누스 신은 머리는 하나인데 두 개의 얼굴을 서로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반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야누스의 얼굴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보통 위선적인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그럴 때 주로 이런 말을 씁니다. 이 두 얼굴 중 한쪽은 몽둥이를 상징하고 한쪽은 열쇠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January가. 이렇게 볼 때 영어나 독일에서의 이 1월은 그 이름이 묵은에는 몽둥이로 쫓아버리고 새해에는 열쇠로 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지난해를 능가하는 새해를 맞기 위해서는 또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의 영역 속에서 옛것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참으로 신앙생활 속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다 잃어버리고 가벼운 마음과 새 기분으로 새롭게 각오로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한 과거들, 잊고 싶은 과거들 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써내려가기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난 예배에도 말씀드렸죠. 그전 어땠든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행보하면서 믿음의 증거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미 회개한 과거도 다 잃어버리고 또 성공한 과거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과거를 아주 잃어버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과거에 잘못했던 것은 발판 삼고 다음에 실수하지 않으려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는 잘한 것들은 그 위에 토대로 더 큰 기대감을 갖고서 새해를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과거에 집착하면 안 돼요. 과거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거 다들 왕년 있잖아요. 그죠? 왕년. 거기에 매이면 진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되돌아볼 때는 되돌아봐야 돼요. 왜?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뭔가 해야 될 때는 뒤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했던 거에 너무 집착하면 낙심하기 쉽고 또 잘했던 것에 너무 집착하면 교만에 그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나온 동안에 상처받은 그 상처에 집착하면 그 상처가 내면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처는 자책감과 편집증과 우울증 만들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악령들이 역사할 수 있는 교도구를 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잘못을 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잘못에 매이는 것은 마치 배가 닻을 내리고서 앞으로 항해하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배가 닻을 내린 채로 아무리 앞으로 나가려 해도 그냥 제자리만 돌 뿐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 닻을 올리고 이제 과거를 잃어버리고 앞으로 진보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과거에 은혜스럽지 못했던 일들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기 싫었던 것,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과거에 매여 있으면 미래에 설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잊지 못하고 맨날 애굽의 추억만 갖고서 음식과 비교하고 환경과 비교하고 그 종로로 타면서 가마솥 옆에서 먹던 마늘, 부추 얼마나 먹었었다고 그걸 그리워하면서 다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럽니까? 조덤성에 빠져나오던 노대 처도 뒤를 돌아보다 소음기둥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옛날에 더러운 일들은 다 잃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계획하는 것이 지금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과거의 일들이 집착해서 발전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알려주겠습니다. 그러므로 2024 이제 다가오는 새해 속에서는 희망과 승리 나가서 진보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미래지향적인 생각과 마음을 지니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관역을 향해서 쏜 화살은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또 내가 급하게 내뱉은 말 역시도 주저담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황금 같은 시간, 다시 시간을 돌려다오 하지만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이에요. 그래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이런 멋진 말씀을 남겼어요. Stop focusing on what is lost. Stop focusing on what's left.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초점 맞추지 말고 남은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라는 좋은 기념, 교훈인 것입니다. 첫째, 미래지향적인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새날을 열기에 과거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거의 일에 더 이상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지 않겠다. 그 결의인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고 지나간 것에 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표현은 당시 운동선수들의 용어입니다. 일단 선두에선 선수는 결코 뒤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의 가치 영역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살필 수 있고 두 번째는 가치의 영역입니다. 시간의 영역이 아니라 가치, 무엇이 가치 있느냐. 자,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미래를 바라본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가치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 그것은 버리고 이제 무엇을 얻어요? 그리스도를 얻으려 한다는 의미의 가치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은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얘기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인생의 목표를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 세워놓으신 그 목적,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내야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달려갈 길을 바울이 성경을 일러주듯이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에 최대한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 예수께 잡힌 바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은 그 목표를 이루어드리려고 나는 노력하고 분투합니다. 세 번의 성경을 읽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표 성취를 향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삶,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랑할 것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아 문화에 수확한 자요, 열심히는 교역을 핍박하는 자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고 우리 이 앞에 빌립보 3장 3절의 9절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 있어 그 관점에 비춰본다면 참으로 자랑할 만한 혈통이고 지위와 명예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가 가진 모든 명예나 자랑할 만한 모든 환경이나 조건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 안에서 얻으려고 또 그 안에 발견되는 욕망을 가진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돈 만불에 있습니까? 예배하는 것에 있습니까? 참 시험 들게 하죠. 주일에 내가 다른 사람 만나고 계약하면 만불이 생겨. 그런데 예배하는 게 더 귀하다고 생각해서 그거 캔슬하고 예배 자리에 와. 참 시험 들게 하죠. 그죠? 그 가치가 어디에 두냐는 얘기예요.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겨서 가치의 중요성을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서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성을 닮아가는 것, 거기에 포커스가 있었어요. 곧 거듭난 영이 성숙하고 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내는 것, 자라나는 것, 거기에 가치를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2024년을 맞으면서 여러분들 가치를 새롭게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을 이루려고 내가 더 성숙하고 더 말씀에 눈이 떠가고 더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는 그러한 결의가 있길 바랍니다. 네. 빌립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빌립보서 2장 11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겠다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육체할 만한 신뢰할 만한 것들을 자랑 삼아서 그렇게 따라 살았습니다. 물질, 건강, 학벌, 명예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알고 그 중요를 갖고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하나도 내가 하나 앞에 가져갈 것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 자랑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의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알고 깨닫고 결단하길 주여 축원합니다. 유다서 말씀 1장 20절 보니까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말합니다.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기를 지켜 영생에 이르도록 주의 긍휼을 기다리라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어떤 인생일까요? 자연적으로 그냥 짐승처럼 좀 거친 표현이겠습니다만 죄적 욕망을 체험해 살다가 죄로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자들입니다. 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우상을 섬기며 육체와 또한 물질에 속하여 살다가 죽어 없어질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과 지옥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조차도 없었고 더욱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더욱더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성령을 보내서 불가항력적인 그런 은혜로 믿어지게 해서 구원 얻어 천국 백성을 삼아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우리 정체성이 뭐다? 우리 오늘 본문 설교 속에 히브리서에도 우리의 정체성은 뭐다?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런 정체성에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을 얻어서 상호 내주하고 교제하며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영적으로 더 잘하고 그런 속성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 사역의 영역입니다. 이제 시간의 영역, 가치 영역을 다뤘다면 이제는 어떤 영역이요? 사역의 영역. 그래서 14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쫓아가겠다고 합니다. 바울은 당시 달리는 경주자를 비유 삼아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하는 경주자 앞에서 표대를 바라보고 결승의 골을 바라보고서 경주하는데 결승선을 통과하여 승리하는 자에게 뭘 줘요? 상을 주름을 바라보면서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관은 높은 단위에 서서 승리한 자를 보리면 승리자는 높은 단위에 올라가서 상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월계수를 탁 씌워주고 메달을 걸어주고 근데 경주자는 달리게 하는 것은 모두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달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주 속에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뭘 바라봐요? 앞에 있는 표대만 바라보고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서 불러줘서 주실 그 상을 바라보고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하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이 인생의 관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음을 알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믿음을 지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이전에 우리는 이제 경주의 삶을 저나 여러분은 똑같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건 잃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부에실 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더입어서 10절 11절 말씀하니까 부활할 것을 믿었고 또 23장 20절 21절 말씀에 영광의 몸으로 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서 비로소 주를 위해 산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뿐 아니라 이걸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 상 주시는 분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말씀합니다. 뭘 바라보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여기서 구원을 초점을 맞춰서 구원을 바라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급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앞부분은 구원의 변화에 대해서 이미 말한 바 반면에 이제는 성화, 영광스러운 상급에 대해서 큰 비전과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로부터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14절에. 저 여러분도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예요?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6장 1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보상해 주겠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도 힘쓰는 자들아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말합니다. 내가 성숙해서 그만큼 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행위를 열매 맞은 만큼 우리는 상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앞에 헌신한 만큼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가도록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로 세워서 하나님 방해를 서는 거 있겠지만 동일하게 하나님 것을 기억하시고 상 주신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뿐 아니라 목회하는 모든 목회자의 마음이 그럴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부를 때, 이름 부를 때, 나팔 부를 때 다 그 앞에 서서 이제 우리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얼마만큼 선한 행위에 따라서 또 심판을 받는데 그 앞에서 시상대에 올려가서 상을 주는 그런 모습들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너무 감격스러울 겁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과 수고들 저 역시도 여러분의 모든 섬김과 수고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하늘에 또한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도 있죠.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인생의 최종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지침을 제안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15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실망하거나 우리는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부터의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16절 말씀처럼 계속해서 꾸준히 성숙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수준에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꾸준히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먹고 떡국 먹고 나이 한 살 더 먹었다고 그러죠? 그게 나이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늙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나이 먹는데 늙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바꾸면 돼요. 바꾸면 돼요. 그 도사연이 우리는 늙는 것이 아니라 뭐 익어가는 겁니다. 그래 말하는데 우리는 성숙해가는 겁니다. 성숙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늙지 말고 한 해를 맞으면서 한 해를 또 대하면서 좀 더 성숙해 나가길 바랍니다. 한 해의 새로운 맞이가 늙고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합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궁휼에 현재는 그분의 사랑에, 미래는 그분의 섭리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에 진보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씩이나 연이어서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진솔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빌립보 3장 전체 1절부터 11절이 성도의 변화, 구원을 주제로 다루고 있으면서 12절부터 21절은 신자가 이제 성화와 영화의 주제로 그것을 전개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과거의 변화에서 현재의 성화와 미래의 영화를 바라보면서 성숙으로의 진보를 힘쓰다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여전히 미성숙한 그리스이라는 사실들을 다시 언급하면서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것이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 내가 목표를 세우는 것이나 발견되어진 그 목표를 통해서 내가 쫓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성숙, 성화의 모습, 영원한 나가고자 하는 의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성숙의 수준에 한참 나는 미달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노익장인 그런 바울이 이런 말 했다면 대단히 놀랍고 존경스러운 사실입니다.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인이에요. 얼마나 원숙한 우리 인생의 신앙의 모범적인 대선배입니까? 그런데도 그 아직 완전하게 성숙하지 못한 그런 자였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또 성공적 사람일수록 자신의 결점에 대해서 정직하고 미숙, 자신의 어떤 성숙을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 지금도 저도 그 설교해놓은 그런 책자를 종종 참고하는데, Warren Wiersbe.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거룩한 불만족은 영적 성숙을 위한 필수 요소다. 거룩한 불만족은 영적 성숙을 위한 필수 요소다. 즉, 자신의 성숙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는 더욱더 성숙한 대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성숙의 수준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자기 자신이 계속 진보에 힘쓰겠다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봐라, 내가 얼마나 발전했는가 그렇게 외치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발전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보라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기 전에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수준을 알아야 믿음의 진보를 계속 추구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비교 의식에서 아니라 예수님만을 표준으로 삼을 때 꾸준한 성숙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육체적인 일에만 너무 몰두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1장, 요한복음 21장 다 그 말씀이죠. 지장 과업의 명령들을 우리에게 수행하라고 맡겨주십니다. 복음전도와 개인적으로 주신 그런 사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잘 완수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 갔을 때 상받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손해와 고난이 와도 주께 맡긴 사명이라면 주께까지 감당하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님에도 말씀드렸지 누가 뭐라 하든 난 내 길을 주님께서 맡겨준 내 길을 가겠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9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길을 돌아보던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말씀합니다. 때로는 주님 따라가고 사명을 완수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과 충동도 있을 것입니다. 진행되는 일들이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땐 더욱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사로니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마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마음의 준비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시간적인 영역이든 가치 영역이든 사명적 영역이든 그 영역 속에서 우리는 성실하게 성숙하기 위해서 또 진보되기 위해서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도 처녀가 신랑 맞을 준비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준비하지 못한 자는 잔치에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금년에도 철저히 잘 준비해서 한 해가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과 또한 부름의 상에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이제 한 해를 출발할 때 전진할 때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해서 우리에 대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주님의 영광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